그래서 빌립보서 이 본문에 진술된 바울의 기독론은 예수님의 그 천상의 지고한 신분에서 이 땅에 지천한 신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대분수령입니다. 이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시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모멸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부터는, 십자가부터는 승리고 영광이고 권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이 누리신 그 위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악할 일이에요. 아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은 이 만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있는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주적인 그런 대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 중차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에 좀 영어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더 큰 말이 있으면 좋겠. 뛰어나다, 무슨 으뜸이다, 탁월하다, 뭐 엑셀런트하다, 이게 좀 부족해요. 뛰어난 것에 최대한의 최상급을 붙여보세요. 예, 그러한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 혹은 으뜸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아 뭐 엄청나게 귀한 이름을 받으셨나 보다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시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거기에 비추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시저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시저의 칙령으로 내려오는 모든 명령들을 하달되는 것들을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이름은 로마 제국의 최고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저의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시저의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온 백성들이 시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시저의 이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더구나 자기 자신이 시저의 로마 제국의 그런 감옥에 지금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글을 썼을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저 황제의 이름이 최고가 아니고 시저보다 더 높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하늘에까지 또 이 땅 밑에 뭐 세계까지 뭐 그런 것이 있다면 하여튼 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해요.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시저의 절대권이 압도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독론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진술은 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유대 나라 그 아주 후진 곳인데 거기에 로마 제국의 한 그 변방 끝물에 있는 그런 나라의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그 목수가 처형을 당했는데 살아났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만유의 통치권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를테면 망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망언이냐? 미친 사회, 미친 정신병자의 얘기냐? 이거죠? 바울이 만들어낸 과대망상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고 예수의 탁월한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 시편 2편에도 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서더라도. 그 하나의 말씀은 땅에 쏟아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다 성취될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황당하기 참 짝이 없는 이런 그 주장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그런 세상의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 같은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독론에 아멘하고 깊은 고개를 숙여요. 시저는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죠. 시저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뭐 이 땅의 일부분을 갖다가 지배했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야말로 운명이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만인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왜 예수 이름이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성육신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셨을 때 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받았던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그분이 인간 예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거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 온 우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넘어설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다 포함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실상 이미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태초부터 주권자였었고 창세 전부터 절대적인 신적인 주권자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 한마디로 인성을 입으셨느냐 안 입으셨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 신, 육이 되셨다는 거,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거는 아주 정말 깊고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후속적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랬거든요. 이 본문에서 인정됐다는 그 헬라 원문의 의미는 선포되었다, declared. 그래서 뭐 ESV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혹은 확정됐다는 뜻이 세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번역도 좋습니다. 확정됐다, 혹은 확인되었다, 혹은 지명되었다, designated, 지명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을 때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만세 전부터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계를 다스렸어요.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그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이 확증되고 그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한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히브리식의 표현이고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메시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라진 것은 뭐냐 그러면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God Man으로서 부활 승천이라는 특정한 역사의 이벤트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메시아 왕의 능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초림 이전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가지시지 않았던 것을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이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데 그 몸이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래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몸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이시다. 물론 변화된 몸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너무나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보고도 예수님이 나는 뭐 돼지의 모습을 가졌다, 뭐 소의 모습을 가졌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인성과 함께 버리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지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같은 몸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은 인성과 인간의 몸을 지니신 채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보았던 그 당시의 그 모습대로 재림하신다고 하였어요. 그 밤웃음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 속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표현해놔 인자 같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가해 없는 사랑과 그 희생을 증명하는 불멸의 인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흔을 보게 될 것이에요.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뜨거운 감사를 영원토록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예수를 멸시하고 불신했던 악인들은 그분 앞에 또 그 사람들도 엎드릴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권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때 깨닫고 우주의 심판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늦었죠. 사회는 죄의 찬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로의 잔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론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누구의 이름을 신뢰하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즈에 해당되는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탑에 서게 될 것이니까 또 시즈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내게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서운도 많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때때로 우울해지고 때때로 슬퍼지고 때때로 허무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고 가면서 세상을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의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배우고 깊게 배우고 날마다 배우고 경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일지 모르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 모양인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은 그에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께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제자들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충성을 요구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대속주가 우리들의 대속죄가 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신 기독론의 극점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 키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대중 언어였어요. 그럼 그냥 보통 주인이라는 뜻도 되면 그냥 마스터라는 뜻도 되고 또 뭐 황제 혹은 주인을 가르칠 때 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은 그 로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랬거든요. 야훼 뭐 영어로 뭐 요즘 말 여호와 뭐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신성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발음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의 뭐 모음을 다 빼버리고 안 읽었어요 그걸. 그 대신 다른 이름으로 뭐 붙여서 다른 이름을 대체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신학에서 그 이 야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어떤 말을 썼냐면 주라는 말, 주. Curious, Lord. 그래서 신학에서 이 주라는 말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하면서 그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얼른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심대한 일이에요. 구약의 야훼를 야훼에 해당하는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야훼와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주라는 말은 이사야 45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걸 꼭 찾아보셔야겠는데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23절 102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45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네.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야훼를 놓고 한 말이죠. 야훼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의 전체 골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45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신으로서 창조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신데 이 하나님에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종착지예요.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만인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의 놀라운 점, 경이로운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구원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분이라 이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만인이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만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목표가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인이 무릎을 꿇어야 할 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공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다. 그걸 인정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지적이에요. 시저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백한 겁니다. 모든 인간 역사와 각 개인의 삶 뒤에는 이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 세상을 뭐 지배하는 거기 통치하는 것은 다 사람의 손에 잡힌 것 같지만은 인간들의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받고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뭐 처형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종교 지도자 뭐 훌륭한 말씀 했지만 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메시아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죽은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영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노라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들이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사사건건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이 열쇠를 지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최고 권력자고 심판주세요. 못 봐도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망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료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출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어떻게 그와 같은 주님을 멸시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대속의 피로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들의 야망과 세속주의의 온상이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교회 문제는 이 기독론에 비춰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심각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산을 하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심판 주세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야로 겸비와 사랑과 참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독론에 입각한 삶이 날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너는 정말 나를 아는 자다. 나는 너를 모르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안다. 너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잘 깨달은 자녀다. 그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론적인 삶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야말로 무엇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누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하고 또 그 같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만년이 걸려도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구속의 경륜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기독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다 멸망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잘못 알고 주님에 대한 뒤틀려진 사상과 가르침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님의 보일로 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이 세상에 살던 때처럼 주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일들을 우리 자신들이 사실상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높인다고는 허울전 명칭만 걸지 말고 주님을 높인다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서 자기들을 소개하고 여러가지 명공신과 탐신과 탐욕에 젖어서 세속적인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심판대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망허리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구속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또 그 어떤 권능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해 계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 자신부터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가 경신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신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이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망대이시며 우리의 터전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고 주께서 기뻐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는 주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들을 또한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셨나이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높여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